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내일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어제 최대 4,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신형 2단계 액체연료 로켓으로 추정되는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매체를 통해 새로 개발한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대량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발사가 주변국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으로 진행됐다며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2,111km까지 상승 비행해 787km 거리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욱 강력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을 오랜 기간 차지하고 있던 1,500여 명의 반군과 가족들이 어제 대규모 탈출행렬에 나섰습니다. 시리아 관영언론과 목격자들은 정부군이 카분 지구를 탈환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이날 새벽부터 소개 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도 수백 명의 반군과 가족들이 반군 장악 지역인 인근의 다른 두 개 마을을 떠났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주말 카분 지역 소개 작전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반군들에게 터키 접경 장악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퇴로를 보장해주고 시리아와 러시아 전투기들의 공습을 중단하는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후임자를 곧 지명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적어도 8명의 후보자를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첫 해외 순방에 앞서 후임 국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모두가 매우 저명하고 존경을 받으며 재능을 갖춘 적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주요 다자 간 국제기구들의 자신의 1대1로 계획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1대1로 계획 설명회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리고 아프리카연합과 유럽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목표를 개발하는데 1대1로 정책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이 대회 개막일인 어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연결하려는 자신의 이른바 새로운 실크로드 계획에 1,2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29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이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들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복잡하게 하거나 확대하는 행동을 삼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번 공동성명은 또 양국이 해양 분쟁에 관해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지속적인 해결 노력을 찾기 위해 현재의 국경 대화 체계를 이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 다이광 베트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뒤이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세관원들이 밀수된 거북이 수백 마리 시가 25만 달러어치를 적발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어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수화물 지역에서 포장에 돌로 표시된 상자 5개 안에서 밀수 거북이들을 발견했습니다. 330마리의 이 거북이들은 마다가스카르 안타나 나리보 공항에서 이륙한 에티라드 항공 여객기로 운송되는 과정에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은 성명에서 이번 거북이 대량 밀수가 현지 시장을 겨냥한 것인지 재수출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화성 12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내일 1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화성 12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관영 매체들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든 기술적 특성을 완전히 확증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15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엔진의 신뢰성 확보 주장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비행거리 등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에 앞서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인 화성 12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의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고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해 거리 787km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이번 시험 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이 실제적 비행 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하루 전 미사일 조립 현장을 직접 지도한 데 이어 시험 발사도 현장에서 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대성공으로 결론 내리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가 북한의 타격권에 들어있다는 현실을 미국이 오판해서는 안 되며 고도로 정밀화 다양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만들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성 1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준하는 급의 로켓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입니다.
새로운 대용량의 액체 연료 엔진을 개발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실험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이제 소련으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그러한 그 구형 로켓들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련제 베이스의 그 로켓이 아니고 전혀 독자적인 그런 로켓을 새로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면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2111k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 완성도를 이루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이 빈말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이 하와이까지 또 미국 본토까지 단계적으로 사정권을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미북 간 정상회담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는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려는 방식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 아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든 언론 성명이든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미 제재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너무 오랫동안 명백히 위협적 존재였다며 북한의 이번 도발을 모든 나라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과 함께 서겠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내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복수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올 들어 이미 다섯 차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고도와 사거리를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논의가 점차 줄어들고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과거의 도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슨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 확실히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is is definitely a step towards ICBM technology. Yes.
북한 로켓 전문가인 맥도웰 박사는 14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보다 이런 종류의 시험 발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중거리보다 훨씬 길어져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lthough this missile only went 700 kilometers, if it had been launched at a lower angle instead of almost straight up, it would have gone maybe as much as 4,000 kilometers.
비행 추정거리가 700km 정도지만 발사각을 낮출 경우 4,000km에 달할 수 있는 중장거리이고 이는 ICBM 범주에 속하진 않지만 북한의 기존 발사보다 길어진 사거리를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맥도웰 박사는 발사 고도와 속도, 사거리를 모두 끌어올렸다는 건 시험 때마다 미사일의 모든 영역을 개선시켰다는 뜻이라면서 앞으로 고체 연료 엔진 기반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수단, 즉 화성 10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우주 로켓 발사보다 수년간 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시험을 통해 ICBM 개발에 더 유용한 기술을 익혔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유도 제어장치 기술 수준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진 데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자들과 반관 반민 접촉을 하며 미북 대화 가능성을 타진해온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14일 BOA에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진전에 필요한 추가 시험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 협상 파트너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발사를 강행했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화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효과적 대화 수단으로 여기는 대신 힘의 과시를 통해서만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한동안 도발을 삼갔던 북한을 또다시 행동에 나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now with the new president in office in South Korea and his engagement policy or people expect him to adopt the engagement policy again, it is increasingly unlikely.
문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공격 옵션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 북한을 과거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북 반관 반민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빈도가 높아진 것도 북한이 군사적 저항 제스처를 취하게 된 동기일 수 있다고 윤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해왔으며 선거 전까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다가 그의 승리가 확정된 직후를 협박 재개 시점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협박의 목적은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있다며 유독 북한은 대화를 위해 전화기를 잡는 대신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협상 의사를 내비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북한 정권에게 핵미사일 시험은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단인 만큼 한국에서 진보성향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압박 강화로 대응할지, 미국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소통할지, 동맹과 공동으로 대북 강경 노선을 펼지, 아니면 남북한 간 직접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에 다가설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대남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어느 때보다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14일 육상과 해상에 21세기판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 아래 1대1로 정상 포럼을 개최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개막식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윤선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중국에 대한 저항 신호이고 적어도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중국 정부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of defiance from North Korea against China is quite clear. Well, that's at least the way that the Chinese take it.
앞서 북한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던 와중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발사로 인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위기를 불러올 수준의 압박은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미국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도발을 자제하는 듯 했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 군사조치설과 북한의 대형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돌았던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북한의 도발 자제로 큰 탈 없이 지나가면서 북한이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햇볕 정책의 발전적 계승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한층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이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측의 이런 언행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 있을 협상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보면 협상 국면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손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대강, 그다음에 핵미사일 보유를 기정사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국면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의도고요.
4월 한반도 위기설이 사그라든 뒤 미북 양국은 최근 노르웨이에서 반관 반민 협의를 갖는 등 양국 관계가 겉으론 역동적으로 변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간 본격 협상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제화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 재개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라인 인선도 하지 않은 채 제재와 협상의 이중적 제스처로 자신들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발을 벌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대형 도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아직은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산을 세웠으리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이 ICBM이 그 초반에 그 성공했다고 이게 실전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화하기 위해서는 ICBM의 발사 시험을 여러 번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고 또 실전 배치된 이후에도 안정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도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은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도 당분간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을 당분간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까지 당분간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입장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에 나섬으로써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이나다 모도미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이 전화 협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양국 군 당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에 항의하는 서한을 미국 하원에 보낸 것은 제재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미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2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미 의회가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채택한 데 대해 규탄하고 배격한다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서한을 미 하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는 제재법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의 오드라 맥조지 공보실장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이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가 김정은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법안이 곧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원이 조만간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찬성 419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한 브래드 셔먼 외교위 아테소위 민주당 간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서한은 미 의회가 가하는 제재에 북한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위험한 핵과 미사일 실험, 혐오스러운 인권 유린, 국가 차원의 테러 지원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양보를 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양보를 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상원이 새로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는 미 하원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은 이 법이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유린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의 미북 적대 관계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미국 정치인들이 잘 알지 못해 추진하는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은 하원이 진정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미북 적대 관계 청산을 위한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관계자는 12일 현재 북한 측 서한이 하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VOA에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매튜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과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 등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 문재인 새 정부와의 첫 미한 정상회담 개최와 어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포틴저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의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만나고 이와는 별도로 외교부에서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아프리카 나라 이티오피아가 북한과의 협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베트남도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제출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활성화된 군사적 혹은 경제 협력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 모든 행정부와 관련 정부 기관에 안보리의 조치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여기에는 대북결의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과 사치품 수출 금지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의 제재 감시 임무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에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북한과의 협력 정황이 뚜렷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에티오피아가 탄약과 탱크용 포탄 등을 생산하는데 북한과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듬해 보고서에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와의 무기 관련 거래에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과 2002년 북한과 에티오피아는 미화 400만 달러 규모의 군수물자 무상지원 협정과 300만 달러 상당의 방위산업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난 1975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북한이 7, 80년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에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이번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제출한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베트남도 지난달 28일 제출한 2325 이행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유엔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결의 2325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 동결 등 금융 부문과 제재 대상자의 입국 금지, 수출 관련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철저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이명박, 박근혜 보수파 9년 집권이 끝나고 진보 성향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거 진보 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8년 2월 한국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내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햇볕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집권 3년 차인 2000년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도 은둔 생활을 하는데 김 대통령이 어째서 이제 은둔에서 해방됐다.
남북 간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대화 정례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에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는 남북 해군 간 교전이 발생했고 1998년에는 동해에서 북한 잠수정이 남한 어선의 그물에 걸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정부는 군사적 충돌과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해 본격적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국현대사연구소의 정창현 소장은 말했습니다.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강경하게 대처를 하면서 교류 협력 사업들은 일정하게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 기조를 분리해서 정부와 민간청 분리하는 또는 정치와 경제적인 협력을 분리하는 그런 투트랙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모두 대북 개입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양 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됐고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3년 2월 집권한 한국의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남북 관계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평행 추진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의 정신과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와 번영의 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 선언을 한 이래 영변에 핵시설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의 노무현 정부도 이 제재 결의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미국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로를 샀고 한미 양국은 한동안 불편한 관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핵 문제의 성과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노무현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 200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담은 2.13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핵 문제가 풀려갈 조짐을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4선언에 합의했습니다. 8개항에 걸친 14선언은 남북군사회담 그리고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며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은 한국 내에서 큰 정치적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파들은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넉 달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14선언 이행 문제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가를 키우는 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신지훈 학생 이야기입니다.
북한학과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배우냐, 뭐 북한말 배우냐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 너 그러면 이제 북한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이제 뭐 나중에 통일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를 갔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걸 저도 많이 느껴서 네, 인기가 많이 높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학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북한학과라는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배우는지 또 북한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그만큼 북한과 또 북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병렬 학생입니다.
그 북한이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 탈북민녀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방송이 많이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꿈에서 좀 더 전문성을 지니게 하려고 북한학으로 지원을 해서 북한학을 전공을 한 다음에 그 북한학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저의 직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북한학과에서는 남북 문제를 연구하고 남북의 분단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와 행정, 북한의 사회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하는데요. 최병열 학생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쪽이 북한 인권 쪽이라서 그쪽에 대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면은 논문 자료로만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갈 수 있다면은 가서 북한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통일이 된 후에는 어떠할 것 같은지 이런 거를 되게 재미있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공부와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는 한계점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무슨 연구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문헌적인 자료들 갖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한계를 많이 느끼는 점이 그건데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의 경험담이나 이제 견학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라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탈북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봉사를 통해서 한국에 잘 정착하고 더 나아가서 통일을 이끌 인재로 자라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또 동아리 학생들 역시도 통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동아리는 Wayne of Our Reunification, Inducement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통일을 이끄는 북두칠성이 되자, 길잡이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동아리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서 체육과 뭐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활동, 또 통일과 북한 인권, 탈북 청소년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문으로만 북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온 통일 세대인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활동하는 거는 이제 천안에 있는 드림학교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머물고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탈북 청소년 학생들과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예를 들면 피아노나 기타, 농구, 다양한 운동 그런 종목 것들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미술 동아리나 마술 동아리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통일시대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아무래도 북한 학과이고 이제 봉사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제 탈북 청소년 어린이들을 만나서 같이 봉사활동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뭐 통일부에 들어가든지 이런 걸 조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가 되어서 북한에 가고 싶다는 북한학과 학생들,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 되고 싶어합니다.
저희가 이쪽에 들어와서 그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북한에 아주 무수한 지하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이용을 해서 발전시킨다면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강한 이렇게 경제성장국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지구촌 150여 개 국가에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의한 사이버 공격 피해, 한국도 예외가 아닌 것 같네요.
네, 한국에서도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 시스템 고장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컴퓨터 보안 관련 주가가 상승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요. 비상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시각까지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한 PC는 4천 개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감염에 의한 피해 신고를 한 곳은 8곳이었습니다.
네, 아직 얼마 안 돼서 다행인데요. 사전에 예방 홍보가 좀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가 한국의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 컴퓨터 환경에 그 컴퓨터 사용자가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네.
공유되는 컴퓨터 간의 그 대규모 감염 사례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심각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예방 홍보가 큰 효과를 본 것인데요. 컴퓨터를 켜기 전에 적용시켜야 할 예방 조치들에 대한 안내가 계속됐었습니다.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피해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한 곳이 감염 신고를 냈고요. 전국적인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이 랜섬웨어가 감염돼서 전광판 영상이 오작동돼 현재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의보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변종 랜섬웨어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서 당분간 컴퓨터를 사용할 때 백신 사용에 대한 주의보, 또 불확실한 컴퓨터 파일을 열어보지 말 것 등 주의보를 계속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들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스승의 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승에 대한 공경, 사랑을 표하고 또 귀감이 되는 교사들에게 정부가 포상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한글을 창제한 한국 민족들의 영원한 스승, 세종대왕을 기억하면서 이 스승님에 대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이기도 하지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과 마찬가지로 이 빨간 카네이션, 스승의 날이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아주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스승의 날은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웠던 김영란법이라고 불렸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또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 서울통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과 뇌물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학교 교원들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카네이션이라든지 케이크, 선물 등 모두 금지가 됐었고요. 학생 대표 한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달아드리는 카네이션만 선생님께 전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표시로만 허용됐습니다.
이 카네이션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반대표나 학생 대표로 지정된 한 사람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국립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허용 기준이었습니다. 이 학생들로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서 준비하는 꽃바구니도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꽃 한 송이를 전달하는 것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스승의 날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변화가 큰 것은 맞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마음으로 전하는 감사, 또 학생들이 준비한 아주 재치 있는 이색 스승의 날의 모습이 아주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재치 있는 이색 스승의 날은 어떤 모습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오늘 이색 재치 있는 스승의 날 모습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출근길에 전교 학생들이 마중을 나와서 인사를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의 마음을 쓰고 그려놓은 칠판 앞에서 초코파이 위에 촛불을 하나 꽂아서 아주 큰 목소리로 스승의 노래를 부르며 담임선생님을 맞이한 교실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 카네이션이라든지 선물은 모두 금지가 됐지만 뭐 학부모나 학생들이 쓴 손편지, 이것은 청탁 금지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편지나 카드를 전달한 곳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반 학생들이 큰 종이 한 장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글귀를 적은 그 롤링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로 전했다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신문들이 전하는 가장 재치 있는 그 스승의 날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앙일보가 전한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청주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상장 수여식 소식입니다.
네, 학생들이 선생님께 상장을 드린다고요?
네네. 그 2학년 10반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크라우상을 받았답니다. 이 크라우상이라고 하면 그 크루아상이라고 버터를 넣은 빵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이 선생님의 전달하는 그 상장 아래 쓰인 문구가 이런 내용입니다. 위 선생님은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엄청난 달콤함을 지니셨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학년 10반이시도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아, 네. 감동적이네요. 참 카네이션보다 네. 더 뜻깊은 상징이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담임과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 교사까지 모두 107개의 상장을 준비했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챙겼다는 교감 선생님께는 베스트 야근상을 줬고요.
네.
칠판에 쓴 글씨가 아주 이쁘다는 한 선생님 바른 글씨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한 담임 선생님, 학생들로부터 마더 테레사 상을 받았고요. 무심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아주 잘 챙겨준다는 한 선생님은 겉은 차갑지만 따뜻하다는 의미의 일본말에서 따온 츤데레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충고는 쓰지만 조언은 아주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선생님 한약상을 받았습니다.
네.
상장과 그 상장에 들어간 이름과 문구는 모두 학생들이 학급 회의를 통해서 정했다고 하고요. 이 상장을 준비한 행사 비용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교복 물려주기를 통해서 마련한 학생회비로 준비를 했답니다.
네, 참 재치도 있고 기특하기도 하네요. 선생님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스승의 날이었을 것 같네요.
네, 이 보도기사 제일 끝부분에 한 선생님의 소감이 달렸습니다. 김영란법을 우회한 학생들의 재치 있는 발상 덕에 삭막할 것 같았던 스승의 날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편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을 돕다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순직을 인정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끝으로 세월호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다고요?
네네. 그 세월호를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이 인양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이 9명의 미수습 희생자들의 수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감안하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발견 소식이기 때문에 참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수습 희생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역에서 지금 유해 발견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색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상태의 유해 수습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네. 그 단원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머물렀던 4층 배 뒤쪽 부분에서 바지와 상의 속에 흩어지지 않은 형태의 유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